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통제에서 해방된 지역에서 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은 4,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또 다른 4,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안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령자와 방해공작단체의 잔재가 탐지되고 협력자들이 구금되고 있으며 전면적인 안보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반격을 강화하는 한편 남부에서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환점에 이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원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반격을 강화하면서 특히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군대를 재배치하고 철수하는 등 전세가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바뀌고 있다면서도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에 도달했는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카자흐스탄 방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2년 반 이상 중단했던 해외 정상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시 주석이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 도착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궁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내일 이틀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유럽연합도 타이완으로부터 대중국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의 검토와 타이완의 유럽연합에 대한 로비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새로운 제재 방안은 컴퓨터 칩과 통신 장비와 같은 민감한 기술의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는 기존의 제재를 넘어서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미 상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경제와 광범위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잠재적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 압박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또 IMF 관계자들이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당국자 등과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 14억 달러 추가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게우르기에바 총재와 우크라이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 국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무력 충돌로 양국군 병사 약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터키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이 어제 포와 소형 무기 등으로 새로운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국경 상황이 여전히 긴박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법제화한 핵 무력 정책이 유일 지배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규제 조치로 국내 강제노동 상황이 더 악화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최고는 19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법제화한 핵 무력 정책이 유일 지배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제 핵 공격까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들을 핵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데 대한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무력 지휘의 절대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이와 함께 핵무력 정책 법령은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재래식 공격이든 핵공격이든 핵공격 작전 계획이 자동 시행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핵 보유국들도 핵무기 사용 조건과 지휘 통수권자 유고시 명령권과 수행체계 등을 다룬 핵 운용 교리를 갖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 이를 법으로 만들어 대외 공표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해당 법령이 핵무기 운용의 절대 권한을 최고 지도자에게 부여하고 지도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의적 판단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길을 연데 그치지 않고 핵 공격의 자동 시행까지 명문화한 점은 핵이 국가 전략 자산이 아니라 김 위원장 개인과 독재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미국도 핵무기 사용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대통령 신상보다 국가안전을 우선시한다며 결국 북한의 법제화 조치는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둔 핵 운용 교리의 완성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런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보가 유일 지배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없으면 조선민주주의공화국도 없고 그다음 김정은이 없으면 사회주의 강국도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비인간적인 측면도 말할 것도 없고 체제 모순성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골아야 했고 모든 가정들의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돼야 했다고 했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과 국가를 동일시하면서 수령을 지키기 위한 주민 희생을 정당화하는 체제 모순이 핵 운용 교리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주민 희생 위에서 만든 핵 무력을 자신의 업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결국 김정은의 권위와 유일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성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무력을 성과로 강조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다고 봐야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무력 법령엔 주민들을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선제 핵 공격에 나섰을 때 그 결과는 주민 모두의 파국적 재앙으로 귀결된다는 데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게 여느 민주주의 국가의 핵 운영 교리와의 차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핵을 먼저 쏘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훨씬 더 강력한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신한테 쏘면 핵을 쏘겠다. 그러면 북한 전역이 미국의 강력한 핵으로 초토화될 수 있고 대규모의 북한 주민의 사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범희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핵 태세를 공세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 태세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언제든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 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김기웅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회사에서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은 이제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번영하는 길이 무엇인지,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 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이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13일 VOA에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영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상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억제하고 김씨 정권의 도전적 행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핵정책 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이런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 공격을 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안보 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핵 우산, 사드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군사 전략이나 작전 계획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defense plans are sound. We are capable of defending South Korea.
미한 동맹의 현행 방위 전략은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이미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은 미한 동맹의 확장 억지력과 핵 우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준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고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하면서 핵에 관한 물러설 수 없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 무력 정책 법령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핵이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 지도부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또는 비핵 공격,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등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적시해 북한의 핵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나 미한 동맹은 북한의 핵 공격 시도를 먼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conduct a preemptive or preventative strike to prevent Kim Jong-un from launching that.
한국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격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선제 또는 예방 타격할 역량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핵 선제 공격 위협 앞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계속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핵심적인 방어 장비라며 현 상황에서 사드를 제외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를 획득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외교와 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 속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 등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만 이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y now are nestled in the great power competition that is going on.
북한은 지금 강대국들 간의 패권 경쟁 속에 자리를 잡았고 이는 곧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스 국장은 따라서 북한이 선제 타격 운운한 것은 규탄화돼 군사적 긴장 고조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f we try to come up with some sort of military response,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개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시도하는 것은 긴장만 고조시키고 북한이 실존적 위협을 느낄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의 핵 선제 사용과 관련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미국 진보센터에서 국방 전략을 연구하는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측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경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use their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We would not.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북한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이런 점을 얘기할 수 있는 비공개적인 채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영내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확장 억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국 방어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면 한국 내 자체 핵 무장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은 미국의 역내 확장 억제 전략에 주요 도전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을 꼽았습니다.
The first is clearly North Korea and their nuclear capabilities. It presents a major security.
울프스탈 전 국장은 12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제 토론회에서 북한과 북한의 핵 능력이 동맹의 중대한 안보와 정치적 도전을 제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새 핵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의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북한이 최근 핵정책 법제화 관련 성명에서 선제 핵사용과 사전 위임을 강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른 핵 보유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방패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또 북한과 함께 중국을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의 장기적인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The second major challenge obviously is China. It's a longer term challenge. But it's clear that in the United States, while we worry about
울프스탈 전 국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조직화된 장기적 도전은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갖췄으며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맞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 요구는 여러 면에서 북한에 대응한 한국의 확장 억제 제공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프스타일 전 국장은 또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한국 내 일각의 분위기도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more difficult because in South Korea, the focal point of North Korea is easy to see.
울프스타일 전 국장은 지난 10년에서 20년 동안 한국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더 초점을 맞추는 한국에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직설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일부에 관해 좀 더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울프스타일 전 국장은 또 각종 분쟁과 도전 등이 영내와 전 세계에 제기하는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불안정성은 유럽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 방어에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any people in the nuclear deterrence field and in the non-proliferation field worry.
울프스타일 전 국장은 많은 핵 억제 분야와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독자적인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한국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확장 억제 능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군사와 정치,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영내 동맹 통합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력정책법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구 시 자동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1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북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북 수교 등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워싱턴을 방문 중인 태영호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 지도부가 공개한 핵무력 정책 법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 관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단히 위험한 대목을 거기다 이어놨어요. 핵무력 지휘체계에 대해서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문장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뒤에 맨 마지막에 그런데 만일 핵지휘통제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고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력은 내가 지휘해. 근데 내가 만약 죽는다 어떻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이미 지어진 데서 자동적으로 핵을 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가 지금 북한 붕괴, 정권 붕괴를 노리고 있지. 결국은 그게 내 목숨인데 내가 곧 핵무기다. 내 이 역할은 결국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북한 핵무력에 대한 통제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핵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다. 그런데 너희가 날 죽인다고 날 죽이면 밑에 애들은 자동적으로 써. 이걸 법제화해놓은 거예요.
네, 결국 김정은 자신과 핵무기를 일체화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미곤 국가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번에 법적으로 지미 곧 핵무기다. 그리고 지미 죽는 순간 북한의 핵무력은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동적으로 사용될 거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핵전쟁을 막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짐의 목숨을 너희가 유지시켜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걸 법제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원점 타격 등으로 김 위원장의 유고 등 신변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자동으로 사용할 것을 법제화한 게 가장 심각한 문제란 얘기군요.
예, 예.
내부 작전 계획은 이미 군 김정은 때 내놓은 게 아니고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그때 모든 지휘 통제 시스템을 순간에 때려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있던 후세인의 군대들이 이 지휘 명령 지휘 체계가 마비되다 보니까 꼼짝 못하고 결국은 싸워보지 못하고 후세인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어떤 지휘 행위감, 아,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대단히 이게 위험한 시스템이구나. 물론 최고 사령부, 그러니까 김정일의 최고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만은 만일 평양이 공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라는 이 자동 작전 계획 실행안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재래식 무력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대국들에 보내는 이게 메시지거든요. 이걸 우리 이미 북한은 이미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다. 날 죽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너네 다치려고 꿈에도 뭐 참수작전과 같은 그런 건 꿈도 꾸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선의 지휘관들이 평양의 반응조차 물어보지 않은 채 자동으로 핵무기 단추를 누르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일선에 나와 있는 지휘관들은 공격했구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양의 반응을 물어보고 반응하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단추 누를 거다.
그럼 미국과 한국 등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최근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문제 해법으로 미북 선수교 후 문제 해결, 이른바 키신저 방식 의지를 질의했었는데 이런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그때 주장했는가 하면 지금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어요. 김정은이가. 외부와의 철저한 경비, 봉쇄, 그다음에 지역 평양시에서 외교관들 다 내보내고 지금 든든히 성벽을 쌓아서 자기 성을 지키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사적 방법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핵이라는 걸 선해졌기 때문에 군속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고 결국은 이 스마트 파워로서 저는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단이 있는데 지금 매우 아이러니한 거는 뭔가면 성 안에 지금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 갇혀있는 김정은 보고 바깥에다 텐트를 치고 야 좀 대화하자. 저 적장들끼리 이 텐트에 나와 좀. 안 나고 있다 너 보고 자꾸 나오라는 게 대화로. 그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럴 땐 우리는 야 그러지 말고 네가 무서우면 우리 성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자.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갈게. 깃발 들고 저는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대화 방식이나 수교를 과연 받아들일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수교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은 없고 전술수단으로만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금 아이러니한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다, 대화 채널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수교는 수교하면 평양시 대사관 들어가고 아니 저 북한 대사관이 워싱턴에 나오겠는데 난 아마 저는 반대로 미국이 수교하자고 해도 김정은이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어쨌든 먼저 미국이 수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미국과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결국은 핵을 완성한 다음에 수교를 하면 이건 핵에 대한 면죄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들여다보면 어쨌든 이거 핵무기를 이제 완성하고 지금 이번에 김정은이가 전술적으로 핵장전도 다양화하고 이러면서 이 핵에 의지해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당근도 채찍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정치적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비핵화 논의 구조 자체도 없고 그래서 다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이제는 처음부터 새롭게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북한 지도부는 계속 말을 바꾸고 합의를 위반한 전례도 많습니다.
절대 안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20년 후에 붕괴됩니다. 이건 붕괴되기 때문에 20년이나 30년 이 시간적 문제고 이 기간에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자처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김정은은 내놓고 김정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저는 교육하고 계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으면 지금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극단적인 통제 강화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교류와 정보 유입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핵관리와 체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사람끼리 만나고 교류하고 들어가고 움지에서는 대북 정보를 대대적으로 유입시키고 또 대북 정보 유입 방법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너무 비판적인 콘텐츠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대북 정보도 뭐 북한의 뭐 체제 비난이나 또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이 재미있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모든 계층의 수요에 다 맞출 수 있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볼 수 있게 의학적인 상식 뭐 이런 거 또 물리학자들이 볼 수 있는 거 뭐 용어 교재 뭐 이렇게 북한의 모든 수요에 맞는 각이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수요와 흥미에 맞춤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내야 됩니다. 보고 싶어 하는 거.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로 열흘간의 장례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1등 서기관 시절부터 공사까지 최소 8년 이상을 북한 외교관으로 런던에서 근무하셨는데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제가 영국에 있는 기간에 여왕님하고 악수해 본 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 6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왕님에 대해서 대단히 인상이 좋으시고 북한에서도 영국 여왕에 대한 그 일반 주민들의 그 인상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북한과 영국 모두 겉으론 세습체제인데 북한 외교관 때 두 체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강제성과 공포에 의해서 김씨 가문에 대한 존경 이걸 끌어내려고 하고 영국 왕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자발적인 그런 존경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데서 저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은 영국과 외교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외교 관계가 매우 미묘한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영국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핵 문제도 있지만 영국은 이 문화적인 교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영국은 북한적 관여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영국의 정책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영국의 여러한 정책을 북한은 역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서방의 제재의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 이게 북한의 대영국 정책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근 기자였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에게 징역 135개월이라는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8개월형을 선고받은 지난해 11년 8개월형을 선고받은 캐나다인 공범과 비슷한 형량이 언도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북한의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나이지리아인 남원 올론루아 아바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7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연방보호관찰관의 형량 제한 등을 고려해 아바스에게 135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 그리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스는 지난 2019년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몰타은행에서 사이버 범죄로 훔친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물입니다. 고가의 자동차와 전용 비행기에 탑승하고 명품 의류를 착용한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과시하며 유명세를 탔던 아바스는 체포 이후 현재까지 미국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 제안서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하며 아바스와 북한의 범죄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북한이 돈 세탁 의뢰자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의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피고의 태도는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의 변호인도 같은 날 재판부에 선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아바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모범적인 구치소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33에서 41개월을 희망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최종 선고형량에는 아바스의 구치소 수감 기간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아바스의 공범인 캐나다 국적자 갈렙 알라우마리에게 140개월의 실형과 피해자금 3천만 달러 반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알라우마리는 체포 직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전략을 구사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바스 역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 대신 알라우마리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줄이기에 주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아바스가 알라우마리의 전처를 밟을지 아니면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선고 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9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원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내 정보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13일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검열되고 거부되는 잔혹하고 억압적인 감시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이른바 원비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 주민들은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검열을 우회하고 그들의 선전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내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웬스트럽 의원은 이곳 오하이오주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사악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됐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오토 원비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비어는 수감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5년 전 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며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웬스트럽 의원은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앤디바 하원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12일 VOA가 입수한 하원 법안 조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미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북 방송을 중대하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서해에서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이달 들어서만 최소 4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불법 환적지로 지목한 북한 해역인데 중국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까지 머물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북한 서해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나란히 붙어있는 선박 세척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13km, 남포에서는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70m와 50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50m 길이의 또 다른 선박 한 척을 가운데에 두고 접선하는 중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목해온 선박 간 환적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틀 전인 6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약 60m 길이의 선박에 80m쯤 되는 선박이 접근하는 듯한 장면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선박 두 척이 실제로 선체를 밀착시켰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선박 두 척이 이 정도로 근접하는 건 이례적으로 불법 환적 시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일대에선 지난 1일과 2일에도 각각 선박 세 척과 두 척이 맞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9월 들어서만 최소 4건의 환적 의심 사례가 포착된 겁니다. 물론 망망대해에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이달 들어 잇따라 출연한 환적 의심 선박들의 동선과 일치합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석탄이나 유류와 같은 금지 품목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박 간 환적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에 현재 터그선, 즉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중국 선박 두 척의 신호가 포착되는 점도 주목됩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통해 해당 지점을 살펴본 결과 선적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인선 두 척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중국 선적 예인선 한두 척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현재 위성 신호를 발신하는 선박이 해당 선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육지에서 먼 바다에 예인선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같은 중국 예인선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인선은 바지선 등 무동력 선박을 끌 때 주로 사용됩니다. 유류와 같은 액체류를 환적할 땐 서로 호스만을 연결하지만 석탄 등 고체 형태의 물품을 옮길 경우 선박과 선박 사이에 크레인이 설치된 바지선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바지선이 이동하려면 예인선은 필수적입니다. 저화질 위성사진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만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환적 의심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해역에 예인선까지 머무는 현 상황은 이 일대가 불법 해상활동의 온상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합니다. 북한 서해 일대에서 환적 의심 선박이 민간 위성사진에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부터 최소 10건의 환적 의심 장면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4건을 더할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14건으로 늘어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2년 넘게 공석이던 UN 인권기구의 새 서울 사무소장에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이 BOA에 직접 확인했는데 인권단체들은 임명 소식을 반기며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3일 BOA에 신임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에 제임스 히넌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유엔 인권사무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정확한 임명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제임스 히넌이며 그가 곧 자신의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히넌 소장은 호주 출신의 노동권 전문 변호사로 영국에서 활동한 뒤 유엔인권기구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기구에선 제네바 본부의 조약기구 부서장과 캄보디아 담당 대표를 지냈으며 최근까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소장을 지냈습니다. 새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유엔이 서울 사무소의 주요 임무로 부여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책임 규명 노력도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장은 지난 2020년 시나 폴슨 초대 소장이 떠난 뒤 2년 넘게 공석이어서 인권단체들이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엔 미국과 한국, 캐나다의 7개 단체가 차기 소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소환을 안토니오 구티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소환을 보낸 인권단체들은 새 소장 임명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3일 BOA에 새 소장 임명 소식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It is good to know that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Seoul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새 리더십을 통해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또 히넌 새 소장이 노동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문제,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국내 주민들에 대한 강제 노동과 착취 문제에도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개막한 제7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연례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서울 유엔인권 사무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지난 8월 구테우스 총장에게 보낸 공동소환을 주도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도 이날 VOA에 신임 소장 임명으로 북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석이 채워진 거 굉장히 환영을 하고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게 받은 수임상 뭐 임무는 급감하긴 했지만 탈북민들 통해서 뭐 이제 수집을 해놓은 북한 내부의 최근 상황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책임 수공, 책임 규명이라고 되어 있는 최우선 과제를 이제 뒷받침하는 어떤 뭐 그 정보들을 잘 이제 보고서로 반영을 하고 또 이제 유엔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와 맺은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고 받아내고 또 그걸 이제 국제사회 보고하는 활동을 서울 사무소장이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지 된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신원세 소장이 전임 폴슨 소장처럼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중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의약품 공급 등 대북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상황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라며 이런 우려를 북한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13일 북한 내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 공보실은 전날 공개된 2022년 글로벌 펀드 활동 결과 보고서를 계기로 대북 지원 활동 진행 상황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지난 2020년 1월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4,7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파트너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지원금으로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관련 사업은 유엔 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가 맡고 다재내성 결핵 관련 사업은 유진벨 재단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펀드는 북한 주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결핵과 말라리아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계속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펀드의 프로그램들은 북한 내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원금 관련 활동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글로벌 펀드는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점들이 결핵과 말라리아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북한 당국에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8년 2월 북한의 특수한 사업 운영 환경이 이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금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대북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제구호단체들이 지원금 부족을 호소하며 북한의 결핵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자 1년 반 만인 지난 2019년 9월 지원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온 한 구호단체는 13일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북한의 협력단체와 소통하지 못한 지 2년이 넘었다며 코로나 기간 유엔 기구가 간헐적으로 북한으로 결핵 치료제 등을 보낼 수 있었지만 분명히 충분한 양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직후부터 북한 내 결핵 환자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유엔 산하 결핵 퇴치 국제협력사업단의 루치카 디띠우 사무국장은 같은 해 7월 BOA와의 인터뷰에서 치료제의 부족 사태로 문제지만 북한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와 긴밀히 협조해 북한의 결핵 치료제와 진단시약을 제공해왔는데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디티우 국장은 그러면서 사실상 현지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국제인력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은 WHO가 지정한 결핵과 중증결핵인 다재내성 결핵 고위험국입니다. 지난해 WHO가 공개한 2021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구 10만 명당 523명이 결핵 환자로 나타났고 결핵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영양실조가 꼽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UN 인권기구가 북한 지도부의 코로나 규제 조치로 국내 강제 노동 상황이 더 악화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주민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힘들고 위험한 일에 계속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13일 북한 내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은 오랜 인권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전날 국제노동기구 ILO가 현대판 노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내 강제노동의 심각성을 지적한 데 대한 비의의 논평 요청에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를 대신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국경 봉쇄를 포함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노동 의존도는 이 시기에 더 증가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수감시설과 돌격대, 인민반, 지역단체들, 학교 시스템을 통해 강제노동을 동원할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종종 보수 없이 힘들고 위험한 일을 강요당하며 구금된 사람들은 특히 영양실조와 기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돕기 위한 어떤 독립적인 노조도 북한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엔인권기구는 밝혔습니다. 앞서 ILO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인권기구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인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는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착취 상황을 말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개막한 제77차 유엔 총회 제출한 연례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런 강제노동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 정부의 폐지를 촉구했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북한 정부가 수감 시스템과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돌격대 배치, 인민반, 지역단체, 그리고 학생 동원 등을 통한 강제노동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악성 소프트웨어, 즉 멀웨어에 대응하는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7일 대변인실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국무부 사이버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이 전 세계 동맹국 및 협력국을 위한 교육 시리즈를 후원함으로써 북한의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DP는 히든 코브라 밝혀내기라는 제목의 9일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후원했다며 이 프로그램은 서방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6개 파트너 국가들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게 제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히든 코브라라고 부른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세계 금융 시스템의 완결성과 안정성을 포함해 미국과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유엔이 금지한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 창출을 위해 은행 절도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동맹과 협력국을 대상으로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강좌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파트너국들에 순차적으로 계속 제공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미국 정부 기관에서 공개한 사이버 보안 정보를 사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예방, 탐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용적인 실습 훈련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가자는 주로 컴퓨터 보안사고 대응팀과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단체 혹은 기관의 직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CDP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기반을 둔 연방 지원의 연구 개발 센터인 소프트 엔지니어링 연구소와 협력해 이런 가상 트레이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과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촉진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의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 등 사이버 위협을 교란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공조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 행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국제적 준수를 강화하고 국제적 사이버 보안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0년 9월 14일 석유수출국기구가 창설됩니다. 석유수출국기구는 원유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5대 석유 생산 수출국 대표들이 만든 곳입니다. 1950년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자 갑자기 많은 양의 원유가 공급됐고 이에 따라 국제 석유 자본은 원유값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란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의 산유국들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1960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바그다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결성된 것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정식 명칭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입니다. 카르텔이란 기업들끼리 서로 너무 심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목적으로 동종 업체들 또는 비슷한 기업들이 일종의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은 적정한 가격과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분석하면서 석유 생산을 늘릴지 줄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따라 국제 유가도 좌지우지됩니다. 회원국 석유 에너지 장관들은 OPEC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엔 특별회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원유 증산이나 감산 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1982년 9월 14일 할리우드 배우에서 모로코 왕비가 된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그레이스 켈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딸 스테파니 공주와 함께 모나코 근교 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운전 중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운전 중 발생한 뇌졸중으로 높이 37m의 절벽으로 떨어져 딸 스테파니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레이스 켈리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 날인 1982년 9월 14일 5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192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8살에 뉴욕에서 모델로 활동했으며 1953년 아프리카 케냐를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간보에 출연해 골든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4년 컨트리걸 영화 갈채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켈리는 1955년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파보를 찍기 위해 그곳에서 가까운 모나코를 방문합니다. 이때 모나코의 통치자 레니에 3세가 켈리를 궁으로 초대합니다. 레니에 3세는 그때 32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레니에 3세는 1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그레이스 켈리는 왕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82년 9월 14일 교통사고로 영화 같은 삶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